이렇게 영안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또 영안교회 성도님, 목사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가 5월의 첫 번째 주일이죠. 그죠? 네.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정해진 그런 문화적인 어떤 결정일 수 있겠죠. 가정의 달이고 5월 첫 번째 주일은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죠? 또 뿐만 아니라 4월 20일 주일이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전전주일입니다. 그때는 무슨 주일이었죠? 예,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 그 부활의 영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어린이주일도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가정의 달도 큰 의미가 없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그리고 부활을 막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자리매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어린이날이죠. 네. 저는 어린이날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아이고, 어린이날 되니까 이 애들이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아,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볼까요? 왜 어린이날이 생겼을까요? 우리들이 내 자녀들, 어린이들을 진짜 어린이로 품고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매일매일이 어린이날과 같다라고 한다면 어린이날이 생겼을 리가 없겠지요. 어버이날 왜 생겼을까요? 예. 어버이를 어버이로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제발 이날만이라도 어버이를 어버이로 좀 대하는 노력을 하자.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어떤 날들을 이렇게 딱 정하는 것,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이게 아픔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품는 꿈이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품는 꿈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어린이날이 없어지는 것처럼, 어버이주일이 없어지는 것처럼요. 교회가 없어진다는 말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거긴 목사도 없고 집사도 없고 전도사, 사역자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으로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통치 아래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예배고 기도고 찬송이 되는 거죠. 예. 그게 있었어요. 언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요. 거기는 놀랍게도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아픔이 전혀 없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천지를 쫙 창조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뭐였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인간에게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정복의 의미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의 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끌어라. 이게 진짜 정복이에요. 근데 그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예, 그렇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이고요. 거기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가 예배고, 전체가 기도고, 전체가 찬양이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깨져버렸어요. 왜 깨졌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위임했던 그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범죄해버렸죠,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요,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쫓겨난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야. 아, 선악과만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여기 쫓겨나지도 않아도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왜 죄가 되는지 아십니까?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 창세기 3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내용이 거기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했다. 예. 이 뱀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학적 뱀이 아닙니다. 나하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아카디아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굉장히 심오한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번역될 때요, 샤라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이 샤라프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천사. 또 하나는 불꽃. 또 하나는 뱀이에요. 뱀. 천사. 우리 눈에 존재하지만 잡히지 않는 어떤 것. 이런 의미가 있죠. 그죠? 불꽃. 불꽃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흔들려요. 끊임없이 흔들리죠. 그죠? 성령도 불로 표현을 합니다. 그죠? 불꽃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냥 어떤 영적인 의미가 그 불꽃이라는 상징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불 팍 흔들리는 거. 그 다음에 뱀. 아, 뱀도 이렇게 흔들리죠. 근데 생물학적 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하죠? 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 그랬지. 근데 그거 너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 하나님 돼. 그때 이 뱀의 유혹을 듣고, 사탄이죠. 사탄의 유혹을 듣고 여자가 본즉,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본즉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여러분, 이게요, 조금 깊이 생각해 보잖아요. 이 먹음직, 이건 생존 욕구와도 관련되어 있고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있을 때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 그래서 성경은요, 무얼 먹고 마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의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예. 떡을 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먹는 것의 문제는 존재의 문제와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와의 관계, 나 자신과 나의 관계, 내가 나를 어떻게 관리하고 생각하느냐,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생존의 욕구랑 연결되는 겁니다. 생존의 욕구. 네. 두 번째 시험이 있죠. 보암직도 하고. 이것은요, 다른 사람의 시선과 연결되는 거예요. 보람직하다 그러면 내가 참 보기 좋지만 야 탐스럽다. 그 욕구가 나에게 투사가 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예, 그건 뭐냐?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요. 나와 타자와의 관계의 문제인 겁니다.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나의 욕구. 이걸 보여줘요. 또 하나는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여러분, 지혜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거는요.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예. 사람은요. 생존의 욕구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그 생존의 욕구를 넘어서서 뭔가 사람들 속에 자기가 인정받고 높아지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이 첫 번째 욕구는 육체적 욕구라고 한다면요. 두 번째 욕구는 정신적인 욕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론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생존의 욕구예요. 그 다음 몇 개가요. 이 정신적인 욕구입니다. 뭐 소속감의 욕구, 인정의 욕구 막 이런 것들. 다른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런 욕구가 유혹의 속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유혹의 속내용. 그런데 여러분, 요 육체적 욕구가 끝나면 사람들은 뭔가 정신적인 욕구, 인정받고 뭐 사회적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해갑니다. 근데 여러분, 요게 채워지고 난 다음에 어떤 욕구가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욕구와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이 세상 누구보다 높은 존재가 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요. 이걸 그대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세 가지 욕구로요. 뭐라고 하죠?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눈,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 이건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공중권세를 잡은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게 사탄이죠. 그런데요. 여자가 그 유혹을 느껴서 그걸 따먹은 다음에 이제 아담한테도 줬죠. 이 첫 번째 아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은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이 땅에 던져진 인간들은요. 이 원죄 안에서 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걸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이걸 먹음으로써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줬고요. 우리 원죄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욕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되고 싶은 욕구로 막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신비로 우리를 초청하셨죠. 그죠? 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갔을 때 40일 금식기도 하고 마귀가 세 가지를 유혹합니다. 어떤 유혹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자가 느꼈던 그 유혹을 그대로 예수님께 하는 거죠. 보십시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는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인간적인 욕구가 있지만 이 욕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겨냄으로써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삶을 산다. 나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야. 이걸 기억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정말 깊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납니다. 그 예수님의 물리침에 거기에 그게 담겨져 있죠. 두 번째 욕구. 이걸 말씀으로 딱 물리치는 순간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빛나는 성전 위에 딱 데리고 가더니 너 여기서 뛰어내려. 이땐 말씀으로 욕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요. 내가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얼마든지 악용, 오용할 수 있습니다. 내 의도성을 배제하고 성경이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진짜인 거예요. 근데 마귀가요. 말씀으로 유혹, 시편의 말씀으로 너의 발을 붙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근데 놀랍게도 이때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겠죠. 자기가 말씀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탁 뛰어내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우와! 놀랍다. 주목을 받는 거예요. 전체 주목을 받죠. 그러면 이때 나는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막 높아지는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권력을 막 다 얻는 생존의 욕구는 끝나고 그 다음 욕구를 막 마음껏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을 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뱀이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이 되는 유혹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게 뭐예요?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이 보이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뱀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야, 나 알아. 너 지금 십자가 지러 왔지?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겠죠. 묵상해보면. 너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왔지? 고통스럽지 않아? 구원하고 싶어? 나한테 한 번만 절해. 나한테 딱 한 번 절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다 줄게. 너는 그 순간 신이 되는 거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아, 죽음을 겪지 않아도 되니까. 십자가의 고통 필요 없다니까요. 한 번만 절하면 돼요. 한 번만 절하면 돼요. 한 번만. 이생의 자랑이 될 만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지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할지니라. 뱀이 떠나갑니다. 마귀가 떠나간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왜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기쁨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 증거. 그게 뭘까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이 부활의 은총에 참여한 사람들은 관계성을 다 관계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과의 관계, 타자와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이 관계성을요. 제대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그리고 그 관계성이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기한 건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이 관계성이 참 신기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보면요. 거기에 십계명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어?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왜 거기 십계명이 있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요. 에덴 동산의 십계명입니다. 사실 십계명을 핵심적으로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거기 다 있어요. 근데 이 순서를 보잖아요.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 계명의 순서가요, 내 욕구를 채우고 난 다음에 채우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같은 것들도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타자와 함께 그걸 공유하고 누려요. 정말 좋은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마음껏 먹어. 그런데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그걸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어. 여러분, 순서가요. 내 마음껏 살아도 돼. 근데 내 마음껏 사는데 다른 사람과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전혀 부딪히지 않아요? 그런데 너 조심할 게 있어. 그렇게 마음껏 살면서 예배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꼭 인정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하나님을 인정해. 근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잖아? 넌 죽어. 근데 따먹죠, 그죠? 쫓겨났어요. 진짜 죽음이 온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이고, 왜 그 선악과 안 만들어놨으면 괜찮았을 텐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건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부재 속에서만 부각이 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생명의 소중함은요, 죽음이 있을 때만 느껴지는 거예요. 생명만 있잖아요? 그럼 생명 자체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거 너한테 생명을 준 거야. 너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근데 딱 따먹었어요. 죽음으로 던집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딱 던지는 그 순간 인간은 깨닫는 거죠. 아, 죽는구나. 생명으로 다시 가야 되겠구나. 그죠? 이 세상에 딱 오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이 죽음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런데 신기한 건 에덴 동산에서의 계명과 이 세상의 계명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거기서는 네 마음껏에 마지막에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인정하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상에 딱 오고 난 다음에는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 십계명 한번 볼까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 앞에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아무 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게 1, 2, 3계명이에요. 사실 하나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렴. 이런 뜻이에요. 이게 돼야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무엇을 먹어도 살아요. 아무거나 먹어도 다 살아요. 이것만 안 먹으면 죽지 않아요. 그게 뭐죠? 선악과. 그런데요.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세상에 던져진 인간들은요. 무엇을 먹어도 죽어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별 노력을 다 해보십시오. 죽습니다. 근데 이건 먹어야만 살아요. 바뀌었죠? 이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살 방법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해도 죽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바뀐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와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외우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기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 십계명 잘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게 안 될 때 십계명을 잘 지키지 못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멀치아 엘리아데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전부 자연 발생적이다. 이 말의 의미는요 인간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다양한 종교의 계명 있죠. 계명. 그 종교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계명에 다 들어있어요. 그 계명을 가만히 보잖아요. 그럼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멀치아 엘리아데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세 가지 종교는 계시의 종교다.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세 종교가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입니다. 십계명. 여러분 불교의 계명이나 뭐 다른 모든 종교를 보세요. 전부 뭐 도덕적 윤리적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웃의 것을 훔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지. 갑자기 어떤 존재가 나타나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계명이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만 그렇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만약에 교주가 이걸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도대체 나는 누구야? 교주여야 되는데 교주가 아니에요. 어떤 존재가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건 뭐지? 너무 신비한 거죠. 성경을 보면 십계명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직접 주셨다고 하죠. 그죠? 그런데 이 계명이 풀었으면 성경인 거예요. 성경.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안 되니까 이 십계명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걸 열어놓으세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그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많은 종교가 기도 없는 종교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많은 종교들은 기도가 거의 뭐냐? 내 욕망을 투사하는 거예요. 계속 내 욕구를 투사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아무 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내 욕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와 관련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제 뒤에 여긴 십자가가 없군요. 예. 네.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순간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위해 존재하면 그때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 앞에 두지 마라. 다른 신들은 너를 위하여 만드는 거야. 이게 두 번째 계명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계명의 의미가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 말의 의미는요, 너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붙이지 마. 그걸 여호와라고 이름 짓지 마.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요 우상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어요.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어느 종교에도. 근데 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예수님이 주신 기도. 모든 종교는 다 경전과 기도가 있습니다. 경전과 기도가 있어요. 만약에 경전이 없잖아요? 그럼 하등 종교. 경전이 있고 기도가 있다 그러면 고등 종교. 그러나 이거 다 인간적인 범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계명 주셨죠? 하나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 주셨죠? 근데 이게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볼까요? 1계명부터 3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 앞에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만든 우상을 향하여 여호와라고 이름 붙이지 마라.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하라. 주기도문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면 영원한 안식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주기도문 두 번째가 뭐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똑같죠?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다 윤리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에덴 동산에서는 됐어요? 안 됐어요? 됐던 거예요. 이게 그냥 된 거예요. 저절로 된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나온 다음에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거 안 돼요. 근데 주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면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어때요? 똑같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깨졌는지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깨진 것을 회복하는 기도가 그 뒤에 붙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기도. 보십시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그죠?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족, 이건 신앙의 신비입니다. 때로는 빈곤에 처할 줄 알고 때로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억눌리지 않아요. 그게 초월해버려요. 안 먹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먹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깨진 이유가 뭐죠?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탁 뛰어내렸을 때 사람들이 탁 천사가 그 발을 붙들어 돌에 떨어지지 않게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가 니네들이랑 수준이 다른 사람이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죄의 용서는요,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하다,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 나보다 낮아, 이러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진짜 하나님으로 회복되잖아요. 그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낮은 존재라고 하는 것, 부족한 존재라는 걸 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니네들보다 낫다니까? 그럼 어떻게 용서해요? 용서 못합니다. 그런데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라고 할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예수님께서는요, 기도 속에 용서가 관계 회복, 모든 관계 회복의 핵심, 하나님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결정적인 능력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었잖아요. 그죠? 그럼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우리의 삶에 용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안목의 정욕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하는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가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게 뭐라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생의 자랑, 신이 되려고 하는 욕구라고 얘기하잖아요. 신. 근데 이게 악의 본질이거든요. 너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 돼. 너는 하나님이 돼야 돼. 세상의 용어로 얘기하면 자아실현을 통해서 막 우주의 기운을 느끼는 어떤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 십계명이 완전히 깨지게 된 그거를 주기도문 속에서 그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구체적인 뭐를 방법을 거기에 기록하죠. 이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 우리 삶에 과연 그런 능력이 있냐? 용서가 있냐? 가정의 달이니까요. 한번 좁혀보자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원수는 누굽니까? 사실 진짜 원수는요, 가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네. 저 지구 반대편 나랑 가장 멀기 때문에 원수? 아닙니다. 사실 원수는요, 내 욕구, 욕망, 이게 막 투사가 돼서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막 조종하고 싶고 내가 다 통치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투사되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네. 그럼 뭐 어떤 감정이 올라와요? 화가 되는 거예요. 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는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 원수를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 예수님의 명령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한 명령일까요? 불가능한 명령일까요?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해요. 아이, 그건 예수님이나 하는 거지.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불가능하면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능합니다. 단,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나 안 하겠다라고 딱 선택하고요. 표현은 그렇게 하는 거죠. 아, 그건 불가능해요. 아니요, 가능해요. 여러분,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누구에게 좋으라고 하는 건지 아세요? 원수에게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 나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존재로 변화될 때 모든 게 회복될 거야. 너를 위해 내가 하는 명령이야 이게.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의미인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근데 이게 참 지키기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죠? 안 될 때 뭘 해야 되느냐? 아, 이게 안 돼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 어떤 기도? 주님이 하셨던 기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요. 그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러 갈 때 당당하게 즐겁게 기쁘게 가셨어요?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이나 기도하신다고, 세 번이나.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습니까?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욕망이에요, 욕망.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죠, 그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요. 이게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한다. 주님도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감당하신다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 목격했어요, 제자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나가서 막 전할 때 기쁨으로 막 전했어요? 부활을 목격한 다음부터? 아니에요. 부활은 알았는데, 십계명은 알았는데 안 지켜지는 것처럼 부활은 알았는데 내 마음속에 아직도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부활은 알았지만 못 전했던 그들이요.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권능을 받고 죽음을 불사하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예요. 그게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가 그랬고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사람. 2차 세계대전 속에서요. 유대인들을 막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막 수없이 죽였잖아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그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잡혀갖고 수용소에 같이 갇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수용소 안에서 모진 고초를 당하는 거죠. 언니와 같이 갇혔는데요. 언니는 그 수용소에서 죽었어요. 자기도 엄청난 고초를 당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요. 이 코리텐붐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도 훌륭한 신앙인이거든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용서해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용서받았는데 안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그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언니를 죽게 했던, 자기를 괴롭혔던 간수가 딱 눈에 나타나서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죠. 아득해집니다.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이때 코리텐붐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합니다. 내 감정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게 하시고 그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손을 딱 내미는데 그 사람이, 그 간수가 얼마나 저기 했겠어요. 손을 딱 붙잡는 그 순간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기독교의 핵심인 용서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 비밀을 얘기해 줘요. 비유잖아요. 그죠? 임금이 1만 달란트를 빌려줬는데 갚을 때가 되는데 못 갚아. 그러니까 이 주인이요, 불쌍하게 여겼어요. 불쌍하게. 이게 긍휼, 컴패션입니다. 불쌍하게 여겨서 탕감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주셨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탕감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탕감받은 그 사람이요,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요. 빚 갚으라고 막 멱살 잡다가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는 그 순간 안 돼, 그러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요,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쳤을 때 약 6조 정도 됩니다. 6조. 6조면요,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할 때요, 모든 한 대한민국 인구 한 사람당 10만 원씩 주면 5조예요. 12만 원씩 주는 돈이에요. 전 국민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돈입니다. 이거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못 갚아요. 근데 그 종이 주인한테, 임금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참으면 갚을게요. 근데 종이, 그 임금이요, 불쌍하게 여기서 그냥 탕감해버렸어요.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큰 은혜. 근데요,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노동자 100일의 품삯입니다. 10만 원으로 따지면 얼마겠어요? 한 1000만 원? 아니, 예. 1000만 원이래요. 1000만 원 빚진 사람 만나가고서요,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뭐라 그러죠? 어떻게 이렇게 했냐? 여러분, 사실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숨쉬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1만 달란트 탕감 안 해주시고요. 우리가 죄 질 때마다 우리의 죄값을 물으면 지금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탕감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면 용서가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용서 안 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랴. 주기도문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조건절 아닙니다. 조건절 아니에요. 내가 용서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너 이미 용서 받았어. 그 용서의 삶을 그 증거를 드러내. 그러면 네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느끼면서 나의 예배자로 살게 될 거야. 내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야. 초청입니다. 초청.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용서하지 못했던 이유는 두 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는 안 믿겨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겨져. 탕감해줬는데 탕감하지 않았다라고 믿지 못하니까 100데나리온이라도 찾으려고 하는 거겠죠. 안 믿겨지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 싹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혹시 그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는 삶의 증거, 하나님 자녀로서의 관계성의 놀라운 열매가 뭐냐? 용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요. 거기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18,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십계명이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도 그 길을 따랐고 코리텐붐도 그 길을 따랐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이해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느끼는 그 순간 내가 하는 용서는 내 용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 네가 내 아들이다. 그래, 네가 내 딸이다. 이제 우리 찬양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가정의 달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많은 것들을 봉사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가까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용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안 되는 건 알아요. 감정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그때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하셨던 기도, 제자들이 했던 기도,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이 한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용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증거가 간증이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삼아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좇아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또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 위에와 영안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